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했습니다.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독자 제재의 재연장 조치도 안보리 결의와 이행을 담보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진전 시 제재 단축이나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의 기항 전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독자 제재를 거듭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일본 정부는 11년 동안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추진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에 대응해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판단에 따라 미국은 EU 제품 110억 달러어치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WTO가 미국의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는 즉시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미국은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110억 달러가 된다고 밝혔지만 EU 측은 피해액 산정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피해액은 이번 여름 확정될 예정이며 미국은 이후 구체적인 관세 규모와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혁명수비대는 이란 국민과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했다며 이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는 미국이 혁명수비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관리도 이날 미국은 이란의 한계선 중 하나를 넘었다며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실수에 단호하고 명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이란 정부의 주요 수단이라며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정규 군사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오선 여부를 결정지을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밤 10시에 끝나며 공식 개표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4년의 크네세트 이스라엘 의회 의원 120명을 선출합니다. 집권 여당인 리쿠르당이 승리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5선을 확정 지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부패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선거에서 중도 성향 후보인 베니 간츠 전 참모총장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국인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어제 아프간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동하던 미군 트럭 행렬이 자살폭탄 차량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군 3명과 미국인 지원 인력 등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아프간에서 숨진 미군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미국 정부 정책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어제 판결문에서 이민 국적법 등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이 멕시코는 이민자들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미국에 매우 불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9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국가 사이버 리그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북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양측 모두 양보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당장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가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목록을 한국 정부와 주한 외교 공관에 전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비, 북부에서는 눈이 오다가 내일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영내 국가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범죄 처벌에 긴밀히 협조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합체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리그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이 8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지난 3일 재상정한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리그 설립 촉구 결의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안과 결의안은 국제연합체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지속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장이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사이버 범죄 증가에 기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DNI는 보고서에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북한은 자금 창출과 한국, 미국에 대한 정보 수집 또는 공격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클립슬로 불리는 사이버 대응 연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회원국들은 정보 공유 분석 센터 창설, 신생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의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회원국들이 사이버 절도에 적어도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사이버 절도범을 관할국에 넘기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의회와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주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거론됐지만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북한이 배후로 지목되면서 북한도 이들 나라와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으로 북한 정권과 연관된 해커들이 미국과 유럽 회사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사이버 보안업체 메카피의 연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든어 의원과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이번 공격에 연루된 자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하원 외교위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접시하며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 사이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 외교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올 북핵 해법이 어떤 것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먼저 검토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햇볕 정책 등 대화와 외교 노력에 집중했을 때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왔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lways been part of a comprehensive integrated strategy using all the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So too often people try to
제재와 대화 병행은 국력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미국의 종합적 전략이며 이들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협정도 군사훈련 중단도 아닌 오직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면서 북한의 대화 목적은 처음부터 정권 돈벌이 수단의 회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논의보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강산 and Kaesong are cash cows for the regime. Whether that money goes directly to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r just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가는지 현금으로 대체되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y are not economic development that helps the national economy. They provide funds directly to the Kim family.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를 돕는 경제 발전 수단이 아니라 김 씨 정권 궁정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돈줄일 뿐이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김 위원장의 변화만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제재로부터 해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at this stage are actually the ones that are going to have to be moving forward in our direction.
지금은 북한이 미국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차례이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접근법을 완화하려 시도한다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한층 냉랭해졌다면서 현재의 북한 태도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주려고 해도 유엔 안보리와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미북 협상이 당장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에반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 인터뷰에서 미북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양측 모두 양보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를 심현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에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입니다. 지금 두 정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Well, my own sense is that both leaders came to that summit convinced that
저는 두 정상 모두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협상 능력,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 자신만의 독특한 외교 방식으로 김 위원장과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노이에서 두 정상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결국 서로 오판을 한 거죠. 따라서 양측 모두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실패를 바탕으로 각자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빅딜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여전히 빅딜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가요?
I think you need to distinguish between what President Trump wants and what others in his administration may be urging him to do.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내 다른 관리들과의 바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노딜을 선택한 것은 먼저 북한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의 모든 참모가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던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참모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어떤 합의나 타협을 북한과 할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가 중국 기업에 단행한 추가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재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과 참모들 간 긴장과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국 정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측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t seems to me that the U.S. has already considered that. And so, you know, I think the president will show.
저는 미국 정부가 이미 그런 접근을 고려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집중했다면 북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즉 빅딜이든 단계적 접근이든 살라미 방식이든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미 정부 관리들은 이미 이 점을 인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경청하는 것 이상의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어떤 형태의 부분적 합의도 결국 살라미 전술로 바꾸려 할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미북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 reasons that we talked about earlier. There's such a gap between the two sides. But I think
앞서 말했듯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현재 외교의 창을 열어두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 이 문이 닫히거나 무너지면 강력한 수사와 물리적 대치 상황까지 언급됐던 2017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폼페오 장관도 이런 측면에서 외교관으로서 그저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미북 사이의 협상이 재개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I think what matters the most is that one side or the other or both have to indicate a willingness.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쪽이든 다시 만날 의지를 표명하며 여러 옵션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유연성의 여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패하지도 않았습니다. 미한 연합훈련도 축소나 유예됐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도 받았고 최근 미한 동맹의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구멍이 드러났고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 김 위원장에겐 나쁠 게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딜을 선택함으로써 결단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을 놀래겠습니다. 또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상태고요. 즉 양측 모두 당장 양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참모라면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라고 조언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아직 최대 압박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나 태양절을 맞아 대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I think for domestic reasons, the North Korean leader is going to have to show that he is tough and.
김 위원장은 일단 국내 정치를 고려해 강경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제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미사일 발사나 폐쇄한 것으로 알려진 시설에 대한 복구 등과 같은 어떤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지입니다.
톱다운 대북 협상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I suspect it will, mainly because Kim Jong-un remains convinced that he can convince.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딜 메이커로서 자신의 협상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북한의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대북 협상, 북한 외무성의 성명, 매체 보도 등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이 다른 대답을 내놓도록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가장 많이 접촉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모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여전히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re was also a fascinating comment just before the summit by Andrew Kim, in which he said it was his belief that the North.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도 김 위원장과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미국과 한국 관리에게 김 위원장이 정확히 어떤 말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약속했느냐고 물었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도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부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심현지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회담은 두 정상의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전화 통화만 이미 20차례를 기록한 두 정상 간 신뢰관계는 미국과 북한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이어가는 배경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집권 2년여 만에 일곱 번째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집권 2년이 채 안 된 시점인데요.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집권 2년 새 7차례 미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화도 20차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전화통화를 한 외국 정상 중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두 정상이 이처럼 자주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는 배경이 뭘까요?
북한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다루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껏 도발의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급기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나자 북핵 문제 해결을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점이 미한 두 나라 정상 간 소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잦아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서 전례 없는 상황을 가져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의 식 접근 방식은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 간 활발한 만남도 촉발을 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일곱 번째 만나는 것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네 차례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가져온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혈맹인 중국의 시 주석을 집권 7년 만에 처음 만났고요. 이후 채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네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특징으로 꼽을 만한 점이 있을까요?
예,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건 2017년 6월이었습니다. 그해 세 차례 미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이어서 대북 제재에 관한 공조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8년 초부터 미한 정상의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긍정평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수석 협상가 역할을 당부할 정도로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문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 간 독특한 신뢰관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 정상의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1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예,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중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타결식 빅딜 요구와 김정은 위원장의 제재 완화를 포함한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절충한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줄곧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정상 간 만남은 여타 고위 관리들의 회동과는 구별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한 것은 미한 동맹이 군사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인 협력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직 미군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 전쟁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 습득한 미군의 역량이 한국인들의 안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최근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산불 진화 작업을 돕기 위해 군용기 4대와 병력 21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한국국무총리는 8일 트위터에 주한미군이 보낸 헬기 4대가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진화에 투입된 장비는 UHM-60 블랙호크 헬기 3대와 대형 CH-47 치누크 헬기 한 대로 모두 미군 제2전투항공요단 소속입니다. 대당 가격이 3,800만 달러에 달하는 치누크 헬기는 무장병력 30여 명 혹은 험비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는 대규모 헬기입니다. 또 블랙호크 헬기는 물 600갤론에서 1000갤론, 2700리터에서 4500리터의 물을 한 번에 퍼올려 산불 지역에 떨어뜨리도록 특별 고안된 밤비 버킷을 이용해 진화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번 진화 작업을 도운 헬기 조종사 존타 데니얼스 선임 준위는 제2보병사단 홍보팀을 통해 동맹의 국가 재난 사태를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with the Iraq-US alliance is something that we always try to strengthen and improve on. It just this time during national crisis, we were able to come here.
한미 동맹은 항상 강화하고 개선되고 있으며 기존의 한국군과 실시해왔던 훈련 때문에 이번 진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최드 캐럴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산불과 같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훈련 경험과 자원이 동맹 파트너를 위해 쓰인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미군 관리들은 이런 미군의 지원은 미한 동맹의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제임스 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Well, I think it further shows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the importance of the military alliance and the
이번 산불 진화 작업 지원은 한반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늘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공약과 동맹의 강함,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실시하는 고도의 훈련과 여러 전쟁 참전 경험이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령 지난 2017년 총상을 당한 채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에 대한 미군의 빠른 응급치료와 이송 역시 고도의 훈련과 경험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The North Korean soldier did defect and was, you know, severely wounded. Yes, our medical personnel have a very high level of training.
실제로 북한군 병사를 당시 헬기에서 응급치료한 고폴싱 부사관과 네이단검 준이는 VOA에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었습니다. 맥스웰 선연구원은 지난 2011년 총기 난사 피해로 중상을 입은 가브리엘 기포드 전 하원의원을 응급치료한 의사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 복귀한 미 해군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의사였다며 이런 미군의 역량이 동맹국 민간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량을 동맹인 한국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바로 동맹의 힘이라면서 자신도 지난 1996년 북한군의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한국군의 진압 작전을 지원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When I was in 1996, when the Sango submarine infiltrated on the East Coast and the 26 North Koreans, of course, U.S.
미국 특수부대가 레이더와 헬기로 북한군 요원들의 동선을 파악해 한국군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군사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관계 구축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합니다.
Now there is a good neighbor program over there. That was brought in over there that we continued while during my time over there.
좋은 이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군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해 왔고 미군도 집 같은 따뜻한 정을 이런 교류를 통해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출간한 2018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미군이 수천 종류의 지역 사회 관계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 거리 청소, 식목 행사, 현지 학교와 보육원 학생들에게 수천 시간의 영어 강습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명절 만찬을 나누는 등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시절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보육원을 지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력이 증강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맹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과거 미군 장갑차 사고로 두 여중생이 압사당하는 등 유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 등 긴장과 갈등도 있었지만 이런 좋은 이웃 프로그램과 학술, 체육, 문화 교류 등을 통해 같이 갑시다란 구호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채드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이 지난 5일 성명에서 산불 피해 속에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주한미군의 제일 큰 관심 사항이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동맹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뉴스 김영권입니다.
각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 등이 담긴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가 약 만 명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25일 유엔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자가 3만 23명에서 1만 149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즉 올해 12월까지 모두 귀환시키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보고서가 해당 결의에 대한 이행을 주제로 한 만큼 유엔의 결정에 따라 북한 노동자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호주, 말레이시아 등도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독일은 지난달 22일 작성한 이행보고서에서 최대 862명의 북한 국적자가 독일에 있으며 이 중 46명이 법적으로 올해 말까지 독일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4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교육과 망명심사 혹은 가족 혹은 아동인 이유 등으로 독일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체 북한 국적자로 알려진 862명은 귀국자 등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보단 낮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자국법과 국제법을 적용할 때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본국 송환을 했어야 할 북한 국적자는 없었다면서도 한 명의 북한 국적자의 체류가 2018년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의에 명시된 시한까지 자국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조사를 끝낼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독일은 남아있는 46명에 대한 귀환 여부를 올해 말 이전까지 국제사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한 명의 북한인이 고용된 상태라고 확인하고 이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가 6월 21일에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당국은 자국법에 근거해 이 노동허가가 갱신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80명의 북한 노동자가 거주했던 말레이시아는 더 이상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비숙련 혹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승인된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승인된 국가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에 고용된 북한 국적자는 현재 없다며 말레이시아 노동부는 계속해서 해당 정책이 준수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대한 법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7년 공개된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행보고서에 따라 이들 80명이 모두 귀환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 밖에 호주는 이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잠재적 관심인물 38명을 출연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2397호의 노동자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결의 채택 이후 추방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호주는 이들 38명이 북한 국적자인지 여부는 이행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노동자와 관련된 2397호 조항에 해당하는 매우 소수의 인물을 밝혀냈다고 이행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망명 권리에 따라 거주 허가증이 부여됐고 이 중 일부는 이후 한국 국적으로 등록됐다고 밝혀 탈북민일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가 크게 줄어든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The important one here is Russia, and that's pretty significant. They are all the logging workers and construction workers in the Russian Far East.
브라운 교수는 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은 극동 지역에서 임업과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노동자를 2만 명이나 줄인 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면서 귀국한 2만 명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노동자가 많은 중국 역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나라라고 지목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는 북한 국적자 외에도 적법한 허가 없이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많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목록을 한국 정부와 주한외교공관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한 달 앞둔 9일 각국이 북한에 제기하기를 원하는 권고사항 목록을 작성해 한국 정부와 주한 외교공관에 전달했습니다. UPR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은 오는 5월 9일에 세 번째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 작성에는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 북한,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한동대 국제법센터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연구원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유피아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함께 권고사항 목록을 작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뭐 이렇게 개별 NGO들이 했던 거는 있는데 이제 이런 주간 NGO들끼리 같이 찬 적은 처음이라서 그런 게 좀 예, 의미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신 연구원은 시민단체들이 북한에 어떤 권고를 하면 좋을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서울 주재 외교 공관들에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북한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받아들여 북한에 대한 UPR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이를 실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간사는 각 단체들이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작업에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금 NGO마다도 그 북한의 모든 인권이 다 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급해야 되는지 그런 게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NGO들에 맞춰서 어떤 NGO는 어떤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NGO는 어떤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함께 이제 전략적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김 간사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UPR 준비가 잘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인권단체들은 이번에 아동과 여성의 권리, 납북자 문제와 국제인도적 지원 등 9개 분야로 나눠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연구원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억류 한국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뭐 캐나다라든가 저 미국인 억류자들은 작년까지 다 석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14년 이후에도 이렇게 그 억류된 뭐 선교사 세 분하고 탈북자 세 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조선족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억류된 거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억류되면 좋겠습니다.
신 연구원은 2017년 8월에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2018년 3월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사례를 감안해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출신 한국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3명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만석 선교사 등 7명을 인도적 현지에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와 매체들이 상대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중단해야 하고 사형제도와 관련해 공개 처형의 유예와 함께 사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희 간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번에 북한 여성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권고사항들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여성의 인권의 그런 변화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권고안을 냈고요.
김 간사는 특히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분위기와 수감시설 내 열악한 여성 인권 문제를 다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 여성의 인권을 위한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맹과 관련해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를 지원하고 있는 권영민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 간사는 이번 북한 UPR을 통해 북한에 직접 칼기 납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칼기 납치 피해 관해서 그 직접적으로 북한 대표부 측에 촉구를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 간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칼기 납치가 북한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면 북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사 확인과 송환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번째 사연을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니의 도움을 받아 탈북에 성공하고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쳐 미국에 온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 2015년 유타주에 도착해 6개월 만에 중서부 시카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년 동안 탈북민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영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미국의 공항에서 예쁜 배지를 달고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언니의 탈북 이후 마음 졸였던 10여 년의 세월과 긴장의 연속이었던 미국의 정착 생활은 유라 씨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공항 면세점 판매원 일을 접고 8개월 만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 나는 막 진짜 한국 가서 이제 가족도 얼굴도 좀 보고 진짜 10년 헤어져 있었으니까 그리움도 엄청 있었고 그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내가 다시 이제 들어올 여지가 있냐고 그래서 또 오케이 그러고 이제
때마침 영주권이 나오면서 해외로의 여행이 자유로워진 유라 씨는 한국에 살고 있는 언니를 만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2015년 태평양을 건너며 마음과 몸이 멀어졌던 땅. 그 땅을 찾을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유라 씨는 한국 땅을 밟았던 순간을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는데 냄새가 그 북한 고향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땅 냄새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뭔가 고향집에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냄새가 있어요?
땅 냄새가.
땅 냄새가?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그 냄새가 땅 냄새가 딱 북한 그런 고향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쫓기듯 살아온 타향살이에 몸과 마음이 지쳤던 30대 탈북 여성에게 고향 냄새가 물씬 풍겼던 한국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도로 표시판에 이제 한국말이 막 있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쭉 내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 이게 타향살이란 게 이런 거 그런구나. 외국살이라는 게 막 마음이 얼었는데 갑자기 또 그 한국 그 하나에도 내가 되게 감명을 받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 못했었을 텐데.
그쵸? 가면서 냄새부터 이제 아 이게 진짜 한 반도네 한 나라긴 하네 이제 그런 싱그러움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제 언니네 집 가는데 언니네 집이 아파트니까 승강기 안에 딱 들어가는데도 그 승강기 냄새가 그 고향 냄새랑 다 맞먹는 거예요.
진짜.
네, 북한에 이제 그 승강기에서 나는 냄새들 똑같은 냄새들이 다 나더라고요.
그 냄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뭐 당연히 뭐 그 채취된 거라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었죠. 미국에 와서는 이제 색다른 그냥 이런 이런 생활에 이제 그런 냄새가 있는지를 전혀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살았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새삼스럽게 그게 나한테 채취를 안겨.
가족과 자신을 비극으로 몰았다고 여겼던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제 그 솔직히 북한에 나올 때 그 어떤 저주를 막 품고 나왔어요. 내가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많은 사연들이 저를 이제 북한에서 떠내보낸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한테 이제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기자회견에 가서 고발도 하고 이제 내가 당했던 그었던 것들 다 복수를 하리라고 막 이게 뭔가 그냥 분노를 와랑와랑 끌고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 과정에 다듬어져서 나온 것 같아요. 성경 이제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그때 마음의 분노들을 많이 가라앉히고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만났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전해준 성경. 성경을 읽으면서 유라 씨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었고 언니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달라진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언니하고 쟤는 그냥 뭐 10년 만에 만나서 막 붙들고 울 것 같았는데 울음도 잘 안 나고 둘이서 그냥 마주보면서 웃었어요. 웃고 그냥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언니가 그냥 애도 좀 나가지고 약간 나이가 먹었으니까 약간 뭐 생이 좀 변하긴 했는데 저도 역시 그랬겠지만 근데 그냥 언제 봐도 혈육은 그냥 옆에 그냥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10년 있다 봐도 그냥 혈육이니까 그 어떤 뭐 사이 공간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10년 동안 있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딸이 다 풀고 가족한테 있은 일들 그러니까 언니가 엄청 울고 이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고 또 언니 때문에 나도 미국을 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런 거랑 생각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시게 돌아가셔서도 그냥 영혼도 잘 주무시게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자 그냥
10년이란 시간은 유라 씨에게는 원망과 분노였고 언니에게는 죄책감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언니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언니 때문에 또 이제 내가 새 삶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새 삶을 또 제2의 삶을 내가 미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지 않았다면 언니가 없었다면 저도 이제 그 북한 정권 밑에서 늘 그렇게 거짓 속에서 이제 제가 깨어 못 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그 땅이라는 걸 제가 들여다보면서 엄청난 거짓과 그런 기만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깨우치면서 언니가 고맙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언니가 이제 엄청 나의 운명을 이제 뭔가 이렇게 짓밟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역전으로 이제 언니가 나한테 좀 고마운 존재로 된 거죠. 언니가 있어서 내가 그 땅을 또 차고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와 함께 보낸 한 달 반이란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충분한 휴식을 누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된 유라 씨는 더 큰 변화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
네,
그때 또 다른 각오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손꼽아서 정리를 했고 계획안을 짰고 이제는 내가 미국에서 살면은 터전들을 기초적인 거를 닦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뭔가 구상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렇죠. 구상이 있어서 봤죠.
어떤 구상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제가 하는 그런 일 쪽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더는 뭐 솔직히 발전은 없는 거죠. 거기서 뭐 물건이나 팔고 하는 거니까 이제 더는 그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영구적으로 이제 미국 땅에서 기술을 가지고 당당히 살 수 있는 거를 내가 택해야 되겠다고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이제 그런 거를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하고 한국 가가지고 이제 한국이 제가 그 원하는 쪽에 되게 발전된지라 가서 좀 그리고 미국 와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알아봐가지고 그러고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회복과 충전의 시간. 유라 씨는 한국에서의 쉼을 통해 꿈을 꾸게 됐고 삶에 대한 도전장을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4월 9일 남부군을 이끈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의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함으로써 4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의 남북전쟁이 마침내 종결됩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 폐지를 놓고 남부와 북부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북부군은 36만 명, 남부군은 2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지역은 거의 황폐화되어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더욱이 전쟁 전까지 노예를 부려서 목화재배를 하던 남부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노예를 둘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북부지역 또한 이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남긴 상처는 북부와 남부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북부와 남부가 한뜻이 되어 황폐화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1963년 4월 9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경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합니다.
In proclaiming him an honorary citizen, I only propose a formal recognition of the place he has long since won in the history of freedom.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은 유럽을 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지도력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처칠경의 아들과 손자, 손녀를 비롯해 영국에서 온 축하 사절단, 그리고 처칠경의 오랜 미국 친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88살의 고령인 처칠경은 정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런던 자택에서 화상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칠경은 그를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아들 랜돌프 처칠을 통해 자신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광은 자손 대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로써 처칠경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의해 명예 시민권을 수여받은 인물이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